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67m 높이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오늘 북한이 최근 발사대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발사대 주변에서 주요 인사들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전망대 등 부속시설도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의 높이를 높인 것은 발사체의 길이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동창리 발사장에서 30m 길이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보다 길이가 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합의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동을 순방 중인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사우디에서 살만 국왕과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난 뒤 요르단으로 되돌아가 요르단 군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앞서 어제 이스라엘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요르단 북부 공군기지에서 최근 시리아 내 이슬람 반군에 대한 공습을 벌인 연합군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뒤 대화에서 두 사람이 모든 점에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란 핵합의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등 서방 주요 6개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오늘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두 번째 경제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번 법안은 은행 예금을 보장하고 사법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은 지난주 지출삭감과 연금개혁에 포함됐던 1차 개혁안보다는 논란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개혁안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스 친정부 성향의 아브지지 신문은 오늘 표결이 치프라스 정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 아이웨이웨이 씨가 당국에 압수당했던 여권을 4년 만에 되돌려받았습니다. 웨이웨이 씨는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오늘 여권을 받았다는 짤막한 글을 올렸습니다. 웨이웨이 씨는 그러나 여권을 돌려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일로 여행하고 싶다면서도 출국이 가능하기까지 얼마가 걸릴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웨이웨이 씨는 지난 2011년 체포돼 약 3개월 구금돼 있는 동안 여권을 압수당했습니다. 웨이웨이 씨는 그 뒤 탈세 혐의로 240만 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중국 집권당인 공산당을 비판한 이유로 표적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웨이웨이 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을 새 둥지로 표현한 작품으로 국제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의 한 시장에서 오늘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9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이번 공격이 파리압주 알미르 지구의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을 겨냥했다며 사망자 규모가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그러나 보안군에 대한 무장 저항 세력 탈레반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탈레반의 공격이 이례적으로 잠잠하다가 이슬람교의 금시골디 축제 이드알피트르가 끝난 뒤 발생했습니다. 이탈리아 검찰은 최근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이용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정부군 기지에 위협을 가한 용의자 두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우리지오 로마넬리 검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용의자 두 명은 위협만 가할 뿐 트위터에서 확인된 게디 공군기지나 밀라노 두오모 성당 또는 로마의 콜로세움 등 다른 목표물들에 실제 공격을 가할 능력을 갖추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탈리아 당국은 각각 튀니지와 파키스탄 출신인 이들이 군사훈련을 위해 ISIL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행할 계획이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의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 증축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한국 군당국이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런 핵협상 방식의 대화를 거부한 북한에 대해서는 핵 프로그램 전체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are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that leads to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to get at the end.
한국의 민간단체들이 남북한의 민간단체들이 내일 개성에서 8.15 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합니다. 내일 북한 날씨,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곳에 따라 최고 80mm까지 많은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67m 높이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것이 확인됐습니다. 오는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란 전망에 한층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2013년 말부터 증축 공사를 해온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의 미사일 발사대.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최근 이 67m 높이의 발사대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기존 50m 높이의 발사대를 17m 더 높인 규모입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30m 길이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이곳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했습니다. 한국 군당국은 북한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보다 길이가 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사대 높이를 더 높였다는 건 발사체의 길이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증축된 발사대가 완성 단계에 있다면서 하지만 주변 시설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발사대 주변엔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전망대 등 부속 시설의 모습도 식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오는 10월 12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입니다.
북한이 이른바 꺾어지는 해 5년 단위, 10년 단위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고 노동당 창건 70주년 되는 해이고 지난 5월에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개편하면서 평화적인 우주 개발 계획에 대해서 자주적인 권리를 주장을 한 바 있거든요. 계속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보인 적이 있기 때문에 올해 10월에 아마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이는 단순한 발사가 아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신형 모터 시험 비행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무거운 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선 기존에 북한이 갖고 있던 모터로는 불가능하고 더 강력한 신형 미사일 모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때 위협할 때 사용하는 KN-58과 같은 ICBM의 로켓 모터를 활용할 수 있다. 즉 북한 입장에서는 이 ICBM의 테스트 비행 플러스 많은 페이로드, 그러니까 탑재량을 늘린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창건일을 기념해 미사일 발사를 지시했다는 첩보가 있었다면서 평양 인근의 무기 공장에서 관련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 증축 공사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현재 평양 미림 비행장에서 스커드와 노동 등 각종 미사일을 비롯해 240mm 방사포, 장갑차 등을 집결시켜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이 한국과의 서해상 접경지역에 위치한 갈도에 방사포를 배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분쟁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한층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군 소식통은 2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바로 북쪽에 있는 무인도인 갈도에 군사시설을 완공하고 122mm 방사포 4문을 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갈도는 한국 측 연평도에서 불과 4.5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북한은 지난 3월부터 이곳에 군사시설을 짓기 시작해 한국 군 당국이 예의 주시해 왔습니다. 북한이 갈도에 구축한 군사시설은 덮개가 있는 진지인 6개호, 9개로 이 가운데 6개는 화력을 배치하는 시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00여 명의 병력이 상시 주둔 중인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122mm 방사포는 북한이 지난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사용한 무기로 최대 사거리는 20km입니다. 로켓 포탄의 길이는 2.87m, 그리고 중량은 66kg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방사포의 사거리를 감안할 때 연평도에 있는 해병부대뿐만 아니라 연평도 인근을 초계하는 고속함 등 한국 측 함정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외교정책특보인 차두현 박사는 북한이 서해 NLL을 분쟁지역으로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그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걸 분쟁지역으로 주장을 해나가겠다는 정치적 의지를 과시하는 목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군사적으로는 사실상 백령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서해 5도의 모든 기지들을 사정거리 안에 둘 수 있다는 그런 위협 의지의 과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북한은 갈도 말고도 연평도에서 12km 떨어져 있는 무도와 7km 거리에 있는 장제도에 이미 인민군 4군단 소속 방어부대를 주둔시켜 놓았습니다. 이곳들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 후 여러 차례 현지 시찰에 나설 만큼 중요한 군사 요충지입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서해 5도 주변 전력 강화에 열을 올렸고 이번에 갈도를 군사기지화한 것도 그 일환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장용석 박사는 미한연합군사훈련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이 실질적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초부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비롯해 대북 군사력 강화에 강하게 반발해온 북한의 입장에서 서해 접촉 지역에서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한미연합 군사력 증강에 강하게 맞대응하는 의미와 함께 실제로 이러한 의지를 과시할 가능성까지도 높여주는 그런 군사적 움직임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해안포에 맞서기 위해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사거리 20km가 넘는 유도미사일인 스파이크 미사일을 서북도서에 배치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마크 밀레이 미 육군 참모총장 지명자가 북한 핵무기의 검증 가능한 폐기를 강조했습니다. 밀레이 지명자는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인준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 미국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제거를 위해 관련 기관과 우방국들과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밀레이 지명자는 이날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함께 미국 안보에 대한 4대 위협국으로 지목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레이 지명자는 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우방국들과 더욱 관계를 강화하고 성숙한 군사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밀레이 지명자는 이날 35년의 군 경력을 소개하며 중령 시절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산하 대대장을 맡아 비무장지대 DMZ를 따라 한국의 제1보병사단과 긴밀히 협력한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레이 오디어노 현 육군 참모총장의 후임으로 전력사령관인 밀레이 육군대장을 지명했습니다. 밀레이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54만 명의 병력과 30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가진 미 육군의 제39대 수장에 오르게 됩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란 핵협상 방식의 대화를 거부한 북한의 북핵 프로그램 전체를 의제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과 실정이 다르다며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공식 입장에 국무부가 즉각 반응을 보였습니다.
We are open to dialogue with the DPRK that leads to authentic and credible negotiations to get at the entirety of the North's nuclear program.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변인인 가브리엘 프라이스 공보국장은 21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핵 프로그램 전체에 접근해 확고하고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조치로 이끌 북한과의 신뢰할 만한 협상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과의 문답에서 이란 핵 문제를 북한 상황과 연계시키지 말라며 일방적으로 먼저 핵을 동결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논하는 대화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국장은 이에 대해 북한이 이미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핵 포기에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후 미국의 관여 제의를 반복적으로 거부하고 과거의 약속들을 어겼을 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거부한 채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 의무를 무시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평양 has since repeatedly rejected our engagement offers, violated the commitments it has made in the past, refused IAEA.
프라이스 국장은 북한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는 데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6자 회담에 참가하는 5자 동반국들과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겠다는 공동 목표와 관련해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남북한의 민간단체가 광복 70주년 8.15 공동행사 개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개성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광복 70주년 8.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민간단체 사전 접촉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한국의 광복 70돌과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는 지난 6일 북측 준비위원회에 8.15 행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성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고 북측도 최근 이에 호응해 왔습니다. 북한은 23일 있을 사전 접촉에서 다음 달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측 지역에서 열기로 한 민족통일대회에 참여해 줄 것을 남측에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노동신문을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다음 달 13일에서 15일까지 백두산과 평양 판문점에서 민족통일대회를 개최한다며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참가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는 8.15 공동행사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열고 남북이 상대방의 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측준비위원회 관계자입니다.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지금 어쨌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광복 70주년 기념행사는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행사가 아닌 남북 공동행사가 됐으면 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일단 내일 북측을 만나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8.15 남북 공동행사가 성사되면 지난 2005년 서울에서 열린 이후 10년 만에 8.15 공동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 8.15 남북 공동행사의 경우 한국 정부 차원이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라도 성사됐으면 좋겠다며 서울과 평양 중 어느 한 장소만 이분법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북의 민간단체는 지난 5월 중국 선양에서 만나 6.15 공동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6.15 공동행사의 성격과 8.15 공동행사 개최 장소에 대한 이견으로 6.15 행사 개최가 무산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올해 상반기 북한에 컨테이너 6개 분량의 식량과 의약품, 수도시설 장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8월 방북해 의료시설 두 곳에 수도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VOA에 올 상반기 북한에 컨테이너 6개 분량의 식량과 담요, 의약품, 수도시설 장비를 지원했다고 말했습니다.
2 and 3 went in April. Number 4 went in May. That one was canned meat and blankets, I think. We had medicine in that one as well.
지난 2월 컨테이너 1개 분량의 수도시설 설비를 지원한 데 이어 4월에 두 컨테이너 분량의 고기 통조림과 담요, 의약품을 보냈고 5월에 두 컨테이너, 6월에 한 컨테이너 분량의 식량과 담요를 보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5월에 보낸 지원품에는 미국의 구호단체 Stop Hunger Now가 기부한 영양쌀 28만 5천 명분이 포함됐다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It's a new partner that we have. It's called Stop Hunger Now.
스미스 국장은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과거에는 쌀과 메주콩을 지원했지만 지난 몇 년간 고기 통조림밖에 보내지 못했다며 스탑 헝거 나우가 기부한 영양쌀을 북한 내 결핵과 간염 환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한 식량과 담요, 의약품은 이 단체가 지원하는 29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에 보내집니다. 지난 1995년 설립된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북한에서 간염 치료와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북한 보건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의료계 종사자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아직 B형 백신을 접종받지 못했다며 이번 방문 중 수집한 제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B형 간염이 북한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모든 사회 계층에 걸쳐 조기 사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항바이러스 치료 시범 사업을 시작하고 말기 간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새로운 간염 예방과 치료 계획을 공중위생부에 신청해 인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또 북한 결핵연구원들에게 결핵 예방과 진단, 치료법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 단체가 후원하는 의료시설에 온실과 수도시설, 태양광 조명을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오는 8월과 9월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새로 우물을 판 진료소 두 곳에 태양열과 중력을 이용한 수도시설을 설치할 것이라고 스미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11월에도 현지에서 올해 지원한 물자를 확인하고 결핵연구소와 간염 예방, 치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교관들에게 북한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비방하는 모든 매체의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무성 조약국이 지난달 26일 평양 주재 외교공관과 국제기구들에 북한 최고 지도자와 체제를 비방하는 모든 매체의 반입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고 영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외교부가 최근 발표한 올해 상반기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외교관들을 포함한 모든 외국 국적자들이 북한 최고 지도자의 존엄과 북한 체제를 중상 비방하는 사진과 영화, 문학작품이 담긴 인쇄물과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장치인 메모리 스틱 등을 북한으로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조치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 등 국제적인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는 지적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또 북한이 계속 인권과 관련해 준수해야 할 국제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올해 상반기 북한 인권 상황이나 인권에 대한 북한의 접근법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영국 외교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14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올해도 북한을 인권 우려국으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눈에 띄는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연례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 등 인권 우려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에 대해 분기별로 인권 관련 변동 상황을 정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 5월 한반도 군사분계선을 횡단한 국제여성운동가들이 미국 의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접촉과 소통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압적이고 잔인한 가장 밑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친절하고 근면하며 사려 깊은 가족을 만나고 온 것 같습니다. 세계적 여성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두 달 전 마주한 북한 주민들을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에 비유했습니다.
I feel as if I have visited a kind, hardworking and thoughtful family who are doing their very best to survive.
여성단체 위민 크로스 DMG의 일원으로 21일 설명회에 참석한 스타이넘은 독재자는 자신만이 가족들의 유일한 희망이며 바깥 세상은 언제나 더욱 열악하다는 의식을 주입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가족들에게 필요한 건 더 이상의 비난과 고통이 아니라 이해심 많은 이웃들의 손길이라며 북한에도 같은 방식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스타이넘이 제안한 대안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60년 넘게 유지되고 있는 정전체제에 변혁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여성운동가들의 순수한 의도를 이해하지만 이 같은 논리는 실상을 호도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인단체 한미자유연맹의 강필원 총재는 여성운동가들이 북한을 6.25 전쟁의 일방적인 피해자로 잘못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군이 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거는 얘기도 안 하고, 또 한 가지는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많은 사람들이 독재보다는 전쟁이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압박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강 총재는 이날 설명회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중요성을 줄곧 강조한 여성 운동가들에게 북한 독재 체제가 우위를 점하는 평화도 감수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여성 운동가들의 군사분계선 횡단을 기획한 크리스틴 안 씨는 행사의 성격을 1차 세계대전 당시 반전과 평화 운동을 주도했던 미국인 제인 애덤스의 노력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인권 개선은 대북 관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안 씨는 북한에서 차량과 택시, 건물, 시장 가판대, 휴대전화 등이 더욱 많아진 것을 목격했다며 정권교체 가능성은커녕 곳곳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의 신호를 엿봤다고 말했습니다.
From our main trip, regime change seemed pretty far from inevitable.
하지만 이날 설명회를 지켜본 탈북자 그레이스 조 씨는 북한이 여성 운동가들의 평화 행진을 승인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발언을 기대해서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통치에 대해서 아직 잘 정확한 거를 모르셔서 저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시작을 하셨구나라는 게 제일 처음에 제가 이 단체를 통해서 이해가 된 거고요. 북한 정부에서 환호하고 오케이하고 또 저렇게 협조를 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목적은 뒤에 뭔가가 본인들한테 이유점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지난 2008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조 씨는 북한 주민들이 여성 운동가들과의 토론회에서 생생히 전했다는 6.25 전쟁의 참상과 상처, 그리고 미군에 대한 분노 역시 철저히 짜여진 각본에 따른 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사람 앞에 퍼포먼스 한다는 그 자체는 이제 북한 정권에서도 알아요. 이렇게 비디오를 찍고 인터뷰를 한 것이 세계화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다 작성을 하고 그거를 인터뷰도 통하고 여러 번 리뷰를 해서 통과되고 나면은 거기 앞에 나서서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리아 스타이넘은 북한의 여성 인권 실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실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We were seeing what we were shown. So we did not see women in prison camps. We did not see
스타이넘은 북한 측이 보여주는 것만 봤기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 갇힌 여성들이나 낙태를 종용당하는 여성들을 볼 수 없었지만 그런 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6.25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과 바바라리 하원 의원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를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북한을 예술을 통해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전시회가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그림과 사진, 우표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떤 장면을 포착한 것 같은데 사람들 표정이 다 인위적인 것 같아. 맞아.
서울시립미술관, 7월 21일부터 9월 29일까지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는데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북한을 예술적 화두로 조명하는 북한 프로젝트입니다.
멀리서 보면 표정이 다 똑같잖아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번 전시에는 한국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북한 화가들이 직접 그린 유화와 포스터 150점부터 외국 사진작가들이 최근 북한을 직접 방문해 찍은 도시 건축물, 풍경, 인물 사진 등 다양한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서울 시립미술관의 여경환 학예사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광복 70주년 기념전으로 저희가 선보이는 전시는 북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북한 프로젝트라고 하면 사실 낯설 수 있고 생소할 수 있는데요. 북한이라는 저희에게는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이자 적인 자아이자 타자인 이러한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술가들이 예술적인 화두로서의 북한을 예술적 화두로 삼고 질문을 던지는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어떤 장벽들이 많은 주제인데 이 주제를 본격화해서 같이 담론의 장으로 끌어내서 전시장에 오는 관람객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북한 화가들의 작품은 유화 70점과 포스터 80점으로 구성됐는데요. 유화는 네덜란드 로날드 그로엔 컬렉션, 포스터는 네덜란드 빔 반 데어 비즐 컬렉션, 우표는 한국 신동현 컬렉션으로 통일부 등의 도움을 받아 작품을 유치했습니다. 또 영국의 닉 덴치거, 네덜란드의 에도 하트먼, 중국의 왕거펑 등 외국의 작가들이 이방인의 눈으로 본 2010년 이후의 북한 인물과 풍경사진 46점도 공개됐는데요. 계속해서 여경환 학예사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전시는 세 가지 섹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첫 번째 섹션은 한국 미술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상상하는 예술적 상상을 보여주는 섹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의 사진가들이 외국의 눈으로, 서구의 눈으로, 뭐 중국의 눈으로, 외부의 눈으로 북한에 가서 북한의 풍경과 인물들을 담은 사진 섹션이 있고요. 세 번째 섹션으로 그렇다면 북한 프로젝트면 북한에서는 도대체 미술가들이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화 섹션이 있고 포스터 섹션, 북한 우표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북한 섹션, 예술가 섹션, 사진 섹션 세 가지 섹션으로 이 전시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북한 우표 100여 점이 국내 최초로 공개됐고 38선 분단 철조망을 피아노현으로 개조해 만든 통일의 피아노도 눈길을 끕니다.
그대 행사로는 저희가 대표적으로 그 통일부랑 재일기획이랑 같이 진행하는 통일의 피아노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것은 전시장 밖에 부대 전시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작가와의 대화나 아니면 전문가 강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북한과 분단의 현실을 예술적 화두로 삼아 작업하는 한국 작가들의 영상 설치 작품 18점도 전시됐습니다. 중진 작가 강익중, 박찬경, 노순택, 이용백을 비롯해 탈북 작가 선무, 신진 작가 권하윤, 전소정 등이 참여해 설치와 영상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시 첫날 많은 관람객들이 찾았는데요. 멀게만 느껴졌던 북한을 예술 작품을 통해 가까이 볼 수 있었다는 관람객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직접 보니까 저는 되게 의외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 뭐 붓터치나 이런 걸 이렇게 그렸구나 이러면서 좀 생각이 저는 바뀌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린 그림인데도 한 사람이 그린 그림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놀라웠고 그 북한 현실을 찍은 사진들을 보는데 그것도 되게 낯선 풍경이라 좀 이질적인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저희 시대에는. 근데 예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같은 하늘을 보면서 하지만 경험할 수 없는 북한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다른 전시보다.
북한 작품이잖아요. 북한 체제 같은 체제나 또 환경 같은 모습도 알 수 있고 사실 북한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뒤떨어진 나라라고는 알고 있지만 기법이나 이런 걸 봐서는 전혀 뭐 그런 거 느낄 수 없고 미술 정도는 인정할 만한 소녀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고 뒤에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 모습이 소녀 이미지랑은 다르게 안 좋은 모습? 네, 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인상 깊었어요.
그림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다시 한번 느꼈다는 관람객들도 있는데요.
보니까 여자 군인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네. 근데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동포로서 뭔가 더 분단되었던 현실을 잘 느껴지면서 가슴도 아팠던 것 같아요.
북한이랑 이런 교류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당연히 들고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나중에 통일이 됐을 때 갑작스럽게 접하는 것보다 이렇게 미술로 간접적으로 먼저 접해서 괴리감을 처음에 줄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한편 전시 기간 중에는 학술 발표회, 예술가와의 이야기 시간 등 부대 행사도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늘의 세계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영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해슈턴 카터미 국방장관이 이란 핵합의 이후에 미 고위관리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지만 양국 간의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일본이 발표한 방위백서를 중국이 비판하면서 양국이 외교적 공방을 벌이고 있고 군사훈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매우 강력한 슈퍼 엘니뇨 현상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카터 국방장관의 이스라엘 방문 결산부터 해볼까요?
네, 카터 장관은 지난 19일부터 이런 핵합의에 대해 비판 혹은 의구심을 나타내는 중동의 미 동맹과 우방국들을 순방 중입니다. 먼저 지난 4일간 이스라엘을 방문한 데 이어서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습니다. 카타 장관은 어제 이스라엘 총리실에서 베냐민 네타냐오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는데 이란 핵합의에 대한 이견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란 핵합의 뒤 미국 고위 관리의 첫 이스라엘 방문이라 관심이 매우 높았는데 예. 이 면담 분위기가 좀 냉랭했다죠?
네,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중동에서 제1의 미 동맹국입니다. 미국은 해마다 최소한 30억 달러 이상의 군사적 지원을 이스라엘에 하고 있죠. 이런 배경 때문에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의 장관급 고위관리가 방문할 때마다 집무실 앞에서 기자들에게 공식 환영사를 발표하는 게 전통인데요. 하지만 어제는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 전례를 깨고 바로 대화로 직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만큼 이번 이란 핵합의에 불만이 많다는 표시인가요?
그렇습니다. 카터 장관 역시 양측에 이견이 있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카타 장관은 요르단의 한 공군기지를 방문해 기자들에게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합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아주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면서 다른 여러 사안들에 대해 두 나라는 여전히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이 이란 핵합의에 대해 아주 강경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쉽게 진정될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의 방문을 통해 이스라엘을 설득하고 두 나라 관계를 생산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게 오바마 행정부의 의도였는데 익명의 미 고위 관리는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네타냐후 총리와 카터 장관의 대화가 1시간 이상 지속됐지만 쌍방 간의 첨예한 입장만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런 핵합의에 대해서 거듭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어제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를 만난 뒤에 기자들에게 이란 핵합의는 역사적 실책이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이란이 수십 개의 핵폭탄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가 어제 대화에서 이란이 제재 해제를 통해 천억 달러 이상을 손에 쥐고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 카터 장관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은 별 성과가 없이 마무리된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미 관리들은 이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번 방문이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지원하는 헤즈볼라와 레바논의 시아파 무장 그리고 가자지구를 통제 중인 말레이시아 무장정파 죄송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이 하마스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양측이 아주 폭넓게 논의했다는 겁니다. 양측은 또 내전 이후 23만 명 이상이 사망한 시리아의 안정화 방안 또 잔인한 극단주의 순위파 무장단체인 ISIL 대응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미 관리들은 밝혔습니다.
이 카터 장관의 사우디 방문도 역시 관심사죠?
그렇습니다. 이란이 아랍 시아파의 맹주라면 사우디는 순위파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종파 간의 대립이 뚜렷한 상황에서 서로 견제가 매우 치열하죠. 그런 배경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이란 핵합의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아랍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이 다시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카타 장관은 오늘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사우디 국왕을 면담하고 국방관리들을 만나 이란 핵합의 배경을 설명한 뒤 다시 요르단으로 이동해서 현지 국방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동북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이 국방백서를 발표한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중국이 공식 반응을 보였군요.
네. 중국 외교부가 어제 일본의 방위 백서 내용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일본의 방위 백서는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중국의 정당한 군사력 발전과 해양 활동을 왈가왈부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일본이 악의적으로 중국 위협론을 부과시켜서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방위 백서에서 중국과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한 건가요?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24초기에 걸쳐서 중국의 해양 진출과 군사력 증강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중국이 27년 사이에 국방 예산을 41배로 늘리고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특히 중국의 자세가 고압적이고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시키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위백서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 간의 외교 공방이 가열되는 양상이군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늘 중국의 방위백서 비판을 반박했는데요.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중국의 비판은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악의적으로 중국 위협을 부과시켰다는 중국의 지적은 현실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양측이 특히 동중국해에 가스전을 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논란은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을 비판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일본은 이 가스전 개발에 우려를 나타내며 특히 중국 정부에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은 오늘 중국의 동중국해 가스전 건설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까지 공개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중국이 지난 2008년 일본과 합의한 이 지역의 가스전 공동개발 계획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가스전을 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현상 유지가 아닌 상황을 바꾸려 하고 있어서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중국이 동중국해의 분쟁이 없는 해역에서 원유와 가스 개발 활동을 하는 건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오늘 일본의 사진 공개에 대해 매우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국방부는 성명에서 일본의 행동은 외교 정책의 두 얼굴을 완전히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런 행동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완전한 입장이 확인되면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스전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본이 문제를 제기한 중국 측 시설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해 설정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자체 설정한 중간선 부근에 있어서 일본이 이렇게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두 나라는 이 지역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008년 공동으로 가스전을 개발하자고 합의했지만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과 중국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알아보죠. 일본이 미국과 기뢰 제거 합동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네. 일본의 교도통신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요. 일본의 해상자위대가 이 아오모리현 무스만에서 미 해군과 대규모 기뢰 제거 훈련을 실시했다는 내용입니다. 훈련 장면이 언론에 자세히 공개됐는데요. 기뢰를 발견해 처리하는 모습, 또 함정에서 음파를 발사해 해저의 모형 기뢰를 탐지하고 원격 조정이 가능한 로봇으로 폭약을 기뢰 부근에 설치하는 작업 등이 공개됐습니다.
이 기뢰 제거 연합 훈련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일본의 아베 정부는 해외에서 국제 평화 유지 명목으로 자위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는데요. 특히 이와 관련해 중동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었는데 이번 훈련은 그런 의지의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해상 자위대의 이번 훈련을 특히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안보 법안이 중의원에서 통과된 후 처음 실시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일본 자위대의 역할 확대를 적극 지지해 왔습니다. 이런 지지 배경엔 미국의 과도한 국방비 절감과 또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동맹국들의 역할 확대, 또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려는 다양한 목적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국제법 준수, 또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존중이란 미국의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의 이런 평화적 군사 활동이 국제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합동훈련 역시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18일에 시작돼서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해상자위대는 훈련에 함정 18척, 항공기 9대, 병력 850명이 참가했고 미 해군은 기뢰 제거용 함정 2척 그리고 항공기 3대가 참가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중국도 자체적으로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중국 해에서 새 훈련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있군요.
예. 중국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국방부와 국가해양국을 인용해서 하이난다오 동부지역의 남해, 그러니까 동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이 시작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열흘간 실시되고 훈련지역에 대한 선박 진입이 모두 금지됐습니다.
최근 스콧 스위프트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초계기를 타고 남중국해 정찰비행을 하고 이 지역에 대한 군사력 증강 의지를 밝힌 뒤에 중국이 우려를 나타냈는데 이번 훈련이 이런 움직임과 연관이 있는 건가요?
중국 측은 통상적인 훈련의 일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주첸코 소장은 신화통신에 이번 훈련은 몇 달 전에 이미 계획된 것으로 최근에 어떤 상황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교도통신은 오늘 중국의 군사훈련은 일본 자위대의 해외 활동을 강화하는 아베 정부의 안전보장 관련 법안 움직임, 또 일본, 필리핀 간의 군사훈련, 또 미국과 일본, 호주 등이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로 추진 중인 합동 군사훈련과 연대 강화에 대한 강한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일에도 국영 CCTV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대규모 군사훈련 장면을 공개했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그토록 기후와 관련된 소식 하나 알아볼까요?
예, 지난달 전 세계 평균 기온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지 13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이 밝혔는데 지난달인 6월에 세계 평균 기온은 화씨 48도, 섭씨로 16.3도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는 기존 최고 기온인 지난해 6월보다 섭씨로 0.12도 높아진 것인데 이렇게 기온이 급속히 상승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해 봄부터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크게 높아져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우 강력한 슈퍼 엘니뇨 현상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기상 전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해수면 온도는 지난 1997년에서 98년 슈퍼 엘니뇨가 발생했던 때의 최고치를 기록했었는데요. 이 슈퍼 엘니뇨 때 뭐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동아프리카로부터 이 남미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에서 폭우 또는 극심한 가뭄 현상이 나타나서 많은 나라들이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올해 이 엘니뇨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 이 엘니뇨가 어떤 현상이고 과거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엘니뇨는 태평양 적도 인근의 해수면 온도가 0.5도 이상 올라가는 현상입니다. 남미의 페루 또 에콰도르 등 적도에 있는 측정 지역 주변의 해수면 온도가 고온 현상을 보이면서 시작이 되는데 특히 2도 이상 오르고 또 기간이 1년 정도 오래 지속되면 슈퍼 엘니뇨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폭우, 가뭄 등 지구촌 곳곳에서 각종 기상이변이 발생해서 재난 또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여러 곡식 작황에도 큰 타격을 미쳐서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남부는 낮부터 평안남도는 밤에 비가 오겠습니다. 북부지방에는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장맛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량의 차가 크겠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2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황해도, 함경남도, 평안남도는 30에서 80mm까지 많은 비가 오겠고 평안북도, 함경북도는 5 내지 30mm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9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 구름 많고 최저 21, 최고 30, 강계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고 최저 21, 최고 29, 해주 개성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24도, 최고 27도, 개성 최저 23도, 최고 28도, 함흥 흐리고 최저 20도, 최고 28도, 장진 흐리고 오후 한때 비, 최저 15도, 최고 23도, 해산 구름 많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 28도, 선봉 구름 많고 최저 20도, 최고 25도, 원산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7도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2.5m, 서해는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여전히 받겠습니다. 흐리고 황해도와 함경남도, 평안남도를 중심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4도에서 25도, 낮 최고는 20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 세계 뉴스입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67m 높이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오늘 북한이 최근 발사대 증축 공사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발사대 주변에서 주요 인사들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지켜볼 수 있는 전망대 등 부속시설도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대의 높이를 높인 것은 발사체의 길이와 탑재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동창리 발사장에서 30m 길이의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증축된 발사대를 이용해 은하 3호 장거리 미사일보다 길이가 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 합의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동을 순방 중인 미국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사우디에서 살만 국왕과 국방장관을 잇따라 만난 뒤 요르단으로 되돌아가 요르단 군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카터 장관은 앞서 어제 이스라엘 방문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요르단으로 향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요르단 북부 공군기지에서 최근 시리아 내 이슬람 반군에 대한 공습을 벌인 연합군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난 뒤 두 사람이 대화에서 모든 점에 동의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또 이란 핵 합의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는 미국 등 서방 주요 6개국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스 의회가 오늘 유럽연합의 구제금융을 이끌어내는 데 필요한 두 번째 경제개혁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합니다. 이번 법안은 은행 예금을 보장하고 사법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표결은 지난주 지출삭감과 연금개혁을 포함했던 1차 개혁안보다는 논란이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1차 개혁안은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이끄는 시리자당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그리스 친정부 성향의 아부지 신문은 오늘 표결이 치프라스 정부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의 반체제 예술가 아이 웨이웨이 씨가 당국에 압수당했던 여권을 4년 만에 되돌려받았습니다. 웨이웨이 씨는 오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오늘 여권을 받았다는 짤막한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웨이웨이 씨는 그러나 여권을 돌려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독일로 여행하고 싶다면서도 출국이 가능하기까지 얼마가 걸릴지 확실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웨이웨이 씨는 지난 2011년 체포돼 약 3개월 구금되어 있는 동안 여권을 압수당했습니다. 웨이웨이 씨는 그 뒤 탈세 혐의로 240만 달러의 벌금 처벌을 받은 것과 관련해 중국 집권당인 공산당을 비판한 이유로 표적이 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편 웨이웨이 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주 경기장을 새 둥지로 표현한 작품으로 국제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터키 정부는 최근 시리아 접경 지역인 수룩시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테러 사진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일 발생한 공격으로 수룩에서는 31명이 숨지고 100명 가까이 다쳤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이번 트위터 접속 중단 조치는 테러 관련 사진들이 모두 삭제되면 해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터키 당국은 그러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강력한 이유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폭탄 공격은 대부분 대학생들로 구성된 활동가 단체를 겨냥했습니다. 이들은 시리아 접경 마을 코바니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지역의 한 시장에서 오늘 차량 폭탄 공격이 발생해 적어도 19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쳤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습니다. 아프간 당국은 이번 공격이 파리압주 알마르 지구의 사람들로 붐비는 시장을 겨냥했다며 사망자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번 테러를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보안군에 대한 무장 저항 세력 탈레반의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격은 최근 탈레반의 공격이 이례적으로 잠잠하다가 이슬람교의 금시월 뒤 축제 이드 알 피트르가 끝난 뒤 발생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